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훔하 고한다 KBS 오디오북
프란츠 카프카 전집 1 프란츠 카프카 지음 성우 이규창 읽음 날 좀 보셨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치자 게오르크는 모든 것을 알아내려고 얼빠진 사람처럼 침대로 달려갔다. 그러나 도중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년이 치마를 들어올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다. 그 지긋지긋한 년이 치마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묘사하느라고 그가 셔츠를 치켜 올렸기 때문에 전쟁 때 입은 넓적다리 흉터가 보였다. 그년이 치마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치켜 올렸기 때문에 넌 그년에게 달라붙은 거야. 넌 남의 방해 없이 혼자서 그년과 재미를 보려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을 더럽히고 친구를 배반하고 네 아버지를 꼼짝 못하도록 침대에 처박아 두었지. 하지만 이 아비가 움직일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리고 그는 기댄 곳 없이 서서 두 다리를 쭉 폈다. 그는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희색이 만연했다. 아버지에게서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게오르크는 방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조금 전에 그는 우회길에서든 뒤쪽에서든 위쪽에서든 일체 기습당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빈틈없이 잘 관찰해야겠다고 굳게 결심한 것이었다. 감쪽같이 잊었던 그 결심이 이제 다시 생각났지만 짧은 실오라기를 바늘구멍으로 빼는 때처럼 금방 그것을 잊었다. 그렇지만 그 친구는 배반당하지 않았어. 이렇게 외친 아버지는 집게 손가락을 흔들면서 자기 말을 더욱 굳혔다. 난 이곳에서 그의 대리인으로 있는 거야. 코미디언 같군요. 게오르크는 이렇게 외치고 말았다. 곧 그는 실수했다는 느낌이 들어 너무 늦긴 했지만 눈을 부릅뜬 채 혀를 깨물었는데 너무나 아파서 몸이 구부러질 지경이었다. 그래, 물론 나는 코미디를 한 거야. 코미디 말이다. 좋은 말이야. 늙은 호라비인 이 아비한테 무슨 다른 위안거리가 있겠느냐. 말해보려무나. 내 물음에 대답하는 순간이라도 내 진짜 아들이 되어다오. 못된 점원들에게 시달려 뼛속까지 늙어버리고 뒷방 신세가 된 나한테 남아있는 게 무엇이겠니? 내 아들은 환호를 지르며 세상을 돌아다니고 내가 착수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기뻐 날뛰다가도 자기 아비 앞에 와서는 정직한 사람처럼 무뚝뚝한 표정을 짓더니 널 낳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이젠 고꾸라질 거야 라고 게오르크는 생각했다. 넘어져서 부서질하지. 이 말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났다. 아버지는 고꾸라지긴 했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게오르크가 다가가자 예상한 대로 아버지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거기 그대로 있어. 난 네가 필요 없어. 넌 이리로 올 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더 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멈칫하고 있는 거야. 착각하지 마라. 아직 내가 훨씬 더 강하니까. 나 혼자라면 아마 물러나야 했는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네 어머니가 내게 이렇게 힘을 주었고 난 네 친구하고는 멋지게 뭉쳐있으며 네 고객의 명단을 여기 호주머니에 갖고 있어. 내복에도 주머니가 있구나 라고 게오르크는 혼잣말을 했다. 그는 아버지가 그 같은 말을 해가면서 세상에서 그를 매장시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한 것은 한순간뿐이었고 이내 그런 건 다 잊고 있었다. 네 신부를 달고 나한테 나타나기만 해봐라. 네 곁에 못 있게 쫓아버릴 테니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면 알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게오르크는 얼굴을 찡그렸다. 아버지는 자기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단언하듯이 게오르크가 서 있는 구석 쪽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네가 와서 친구에게 약혼에 대해 알릴까요? 하고 물었을 때 난 얼마나 재미났는지 몰라. 그는 다 알고 있어, 이 바보 같은 아이야. 그는 알고 있단 말이야. 내가 그에게 편지를 했으니까. 그는 몇 년째 오지 않고 있어도 모든 걸 너보다 수백 배나 더 잘 알고 있어. 그는 네 편지는 읽지도 않은 채 왼손에 구겨쥐고 내 편지는 읽으려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거야. 아버지는 신이 나서 한쪽 팔을 머리 위로 흔들었다. 그는 모든 걸 1000배나 더 잘 알고 있어. 그가 소리쳤다. 10000배나 더요. 아버지를 비웃느라고 게오르크가 이렇게 말했지만 그의 입속에서 그 말은 너무나 진지하게 울렸다. 몇 년 전부터 나는 네가 이런 문제를 들고 오지 않나 지켜보고 있었지. 넌 내가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알았겠지. 내가 신문을 읽는 줄 알았니? 자. 그는 침대 속에 갖고 들어간 신문지 한 장을 게오르크에게 내던졌다. 낡은 신문으로 그 신문 이름은 게오르크가 전혀 모르는 것이었다. 네가 이렇게 철이 들기까지 무척 오랫동안 기다렸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기쁜 날을 보지도 못하고. 친구는 러시아에서 망해가고 있지. 3년 전에 그는 이미 폐인이나 다름없었어. 그리고 내가 어떤 신세인지는 네 눈으로 보고 아는 일이다. 넌 그런 것을 잘 보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를 염탐하신 거고요. 게오르크가 소리쳤다. 불쌍하다는 듯이 아버지가 건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런 것을 넌 진작부터 말하고 싶었을 거야. 지금은 그런 말이 어울리지 않아. 그러더니 더 큰 소리로 말했다. 넌 이제 너 이외에도 무엇이 있는지 알았을 게다. 지금까지 넌 너밖에 몰랐지. 정확히 말하면 넌 순진한 아이였지.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넌 악마 같은 인간이었어. 그러니까 알아둬. 나는 지금 너에게 빠져 죽을 것을 선고한다. 게오르크는 쫓기듯이 방을 나왔다. 그의 귀천에는 아버지가 뒤에서 침대 위로 쓰러지는 소리가 울렸다. 층계에서 그는 계단을 마치 경사진 평면을 가듯이 달리다가 하녀와 부딪혔다. 아침 청소를 하려고 올라가던 참이었던 하녀는 맙소사라고 소리치면서 앞치마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문을 뛰쳐나와 차도를 지나 강으로 달려갔다. 그는 굶주린 자가 음식물을 움켜잡듯이 난간을 꽉 잡았다. 소년 시절에는 부모가 자랑스러워하는 뛰어난 체조 선수였던 그는 그때와 같은 체조 솜씨로 난간을 훌쩍 뛰어넘었다. 점점 힘이 빠져가는 손으로 아직 난간을 잡고 있는 그는 난간 기둥 사이로 자기가 물에 떨어지는 소리를 쉽사리 들리지 않게 해줄 것 같은 버스를 보면서 부모님, 전 항상 부모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나지막이 외치면서 떨어졌다. 그 순간 다리 위에는 정말 교통 왕래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